우리 성가대가 오늘 뭐 많이 볼 일들이 많으셨는지 많이 안 나오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신실하게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평안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느끼고 누렸습니다. 정말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고 그다음에 새 번역으로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새 번역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의 오경의 마지막 책인 이제 신명기를 오늘 개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같이 모아서 함께 좀그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를 또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은 신명기에서 과연 이 저자인 모세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렇게 사건적인 이야기들이 없습니다. 내러티브, 또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무엇을 보고하는 형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런 형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설교인데, 제 설교보다 조금 길죠. 34장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설교 말씀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지금 이 배경, 이것을 아시면 조금 더 모세의 심정과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의 원어 제목은 말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 말씀들이다. 그러니까 뭐 말씀들이라고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도 오늘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이다. 또 신명기는 이 히브리 원어로 할 때는 말씀들이지만 또 그릭으로 그러니까 헬라 말로 바뀔 때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신명기라는 말, 듀트로노미 이것이 율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맞는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레위기에서 주신 말씀, 또 민수기에서도 군데군데에서 또 말씀해 주신 그 율법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주고 설명해 주는 책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또 그 레위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정말 그렇게 즐겁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기쁘고 흥분되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하고 봐왔는데 그걸 또 이렇게 길게 또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지레야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으신가요?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딱 잡으시면 레위기에서 또 민수기에서 주신 그 말씀이에요. 또 앞서서 출애굽기에서도 주신 그 좀 지루하다 싶은 그 성막에 관한 또 율법에 관한 그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의 본 의의를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아 이것이구나 하고 이 말씀에 더 가까이 들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최대한 대로 제가 또 빨리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인내를 가지시고 이렇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좀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 처음에 머릿말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맺음말이 있습니다. 머릿말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6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본론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뭐 1, 2, 3, 4장에 걸쳐서 역사적인 회상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모압 광야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일들 그것을 모세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지루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인데 이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해설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개로 또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앞부분은 일반적인 조항들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구체적인 조항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그거 오늘 다 다룰 거 아니니까 너무 염려 마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은 이제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그 단순한 메시지를 지금 27장부터 모세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신명기 하면 생각나시는 그 장은 아마 27장, 28장 순종하면 축복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하는 그런 부분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락에서는 지도자 계승, 누구에게로 지도자를 계승하죠? 여호수아에게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리고 또 모세가 각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또 축복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 같은 사람 없었다 이렇게 덧붙인 말씀이 이제 결론 부분을 이렇게 딱 장식을 해서 이제 완벽한 그 신명기의 책을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과연 마음에 무엇을 품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이죠. 당시의 상황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 참 고생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모압이라는 곳에 아주 큰 평지에서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출격할 그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 이제 그 숱한 전쟁들을 치러야 되고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과 갈등을 많이 거쳐야 될 텐데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조급하고 또 정말 긴장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광야 1세대 리더인 이 우리 모세가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그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는데 지금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20세 넘는 남자들 중에서는 여호수아랑 갈렙만 말고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지금 자기 눈앞에 딱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가득 자기의 그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눈동자를 정말 밝히면서 모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을 바로 앞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모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를 기대를 할까요? 전쟁은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잘 먹고 서로 잘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전우회를 살리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길 때까지 싸워야 된다. 뭐 이런 뭐 의지를 고취해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해 준다라든지 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하는 얘기는 아 뒤로 돌아가서 레위기 때 그 출애굽하고 나서 받은 그 이 율법과 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온통 초점을 기울이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에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살짝 조금씩 이렇게 단어로 스치는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집중이 잘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됐다라는 얘기죠. 믿음의 세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차분히 앉아서 끝까지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지금 그 정말 그 상황과 그들의 어떤 내적인 상태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헤아리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 사람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했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기도 했고 또 하나님과 또 대화도 했고 또 논쟁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자기가 이끌어온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행동하고 또 자기들끼리는 또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것을 깊이 바라봄으로써 아 인간이란 존재가 이러하구나. 아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참 모습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이게 자기 멋대로 자기의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이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도 너무 잘 알아요. 탓해가지고 그리고 야단만 쳐가지고 고쳐지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지금 자기가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제 곧 하나님이 불러가실 텐데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전에 죽을 그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모세의 심정에서 무엇을 가장 마음에 두고 가르쳐줘야 될까? 그러니까 전쟁 준비 잠깐 스톱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으시오 하고 지금 모두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평지에서 깊은 그 말씀의 사경회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배경은 1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 이러한 신앙의 행태를 배우면 안 된다. 인지상정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해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나왔고 앞뒤로 뭐 숱하게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한다. 그것이 진실된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지금 모세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과 5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3절에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가 40년 되는데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만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면 장소는 어디냐 하면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제 쭉 1장 6절부터 이제 자기의 말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오늘 보시게 될 텐데요. 이것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주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그 깊은 언약을 맺고 형성된 존재들이다. 언약의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게 된 이 언약을 잘 기억하고 또 그 언약을 잘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살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진짜 참으로 참된 관계 이것을 맺고 또 그것을 자라고 또 성숙시켜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다 말씀 들으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제가 계속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언약의 책임을 압니까? 제목만 봐도 압니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언약의 책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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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가 이것을 약속하고 실행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무조건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취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따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거기에 그 따르는 길 속에 축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선물들이 있다.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러면 저는 그 언약의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고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것은 곧 이런 말이죠. 아, 너는 못할 거니까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뜻이 아니고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찾고 구하면 너에게 주어진 이 삶의 역량과 모든 배경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자질 속에서 이것을 다 누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네 것이 되는 거야. 내가 주었지만 네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것으로 다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걸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등한 존중받는 파트너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패턴을 보면 그때 당시 나라들에 있어서 주종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종주국과의 그 언약의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존중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는가에 대한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면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언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시는 그런 몰모트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우면서도 인격적이면서도 정말 그 자질이 갖추어져가는 인간의 완성체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큰 기쁨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의 그 기쁨과 그리고 이 반려견들이나 이 반려동물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나의 말을 들을 때 그 기쁨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반려견들이 말을 들어서 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나의 자녀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자유함 가운데 자발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와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그건 더 기쁨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지금 계속 일깨워주고 싶어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붙들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과연 거기서 무엇을 애쓰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것이죠. 근데 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결혼 언약 관계를 맺었고 또 자녀를 낳아서 가족의 또 약속의 관계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교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도 교우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한 번 좋으면 계속 영원히 좋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한번 그렇습니다.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지 않는 거 아니죠? 한번 나빠졌다고 해서 정말 영원히 계속 그렇게 나빠지는 상태로 가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고저가 있는 이 관계라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고저가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백슬라이딩 했다 또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는 하나님과 그 정식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시내산에서 맺었죠.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이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받는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어땠죠? 번번이 그 관계가 상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듯이 일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권력 투쟁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것은 자기들 공동체에서 사람들끼리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것은 나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가데스라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물 내놓으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이제 막 비방을 하고 그리고 모세 멱살까지 잡았다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그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가뜩이나 그 전까지도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더 도조져가지고 화가 이제 무척 많이 났죠. 그러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지팡이 들고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반석에게 명령해라.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했네요. 그냥 화가 나서 반석에 그냥 지팡이로 꽝꽝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콸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과 가축들이 전부 물을 풍족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했겠죠. 그리고선 이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야 그렇게 물 없을 때는 역시 노 크라이 노 밀크로구나. 아 이게 부르짖어야 돼. 불평해야 돼. 그리고 모세랑 아론에게 이렇게 심하게까지 한번 가서 부딪혀야 그래야 뭐가 나오는 세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불평하고 뭐 그런 삶을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하실 거야. 아 괜찮지 않았어? 그거 봐. 이해하시지 못했다면 왜 물을 주시겠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휴,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맨날 성질만 죽이고 살아야 되냐. 나도 한번 화가 났다. 참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쳤다. 근데 물이 나왔잖냐. 어머, 쳐도 나오는데. 아, 물이 하나님, 이 물이라는 거는 없는 곳에서 나오는 정말 창조적인 그런 은혜의 선물인데.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를 좀 내도 되고 하나님이 뭐 말하라고 하셨지만 뭐 이렇게 가끔가다 좀 치기도 하고 그래도 되고 하나님이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결론 짓고 나아가기가 쉬웠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은혜의 선물이 너무 풍족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사건 속에서 20장 13절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주님과 다투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도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다. 내가 굉장히 상했어. 나 지금 마음이 무척 슬프고 안타까워.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나랑 싸우는 거야? 이런 말씀 아니세요? 나와 다투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불평하고 비난하고 화내는 상황에서도 물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 입장에서나 모세나 아론 입장에서 아, 뭐 이렇게 좀 그런 과정들 거쳐서 그렇게 하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의 선물 주셨으니까 우리가 풍성하지 않냐. 우리가 좋은 관계, 뭐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냥 괜찮은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 주시지 않은 걸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랑 다투었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아, 우리가 괜찮았다. 아, 우리 뭐 조금 좀 심하긴 했는데 근데 아, 이 정도는 다 봐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차원과 우리가 순종했고 안 했고의 그것을 판단하는 그 차원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불순종해도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 안 주신다? 뭡니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막 그토록 사랑하셨다. 맞죠? 그래서 교회는 자기들이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신하고 순종하니까 그래서 복을 받았다. 거기에 그래서 복을 받게 한 주체가 자신이에요, 자신. 그러고서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라는 결론이 앞질러가 있었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들려지는 얘기나 속사정을 본다거나 할 때 항상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고 항상 사람들의 관계가 매일매일 영원히 좋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고 굉장히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택하시고 많이 부유하게 하셨고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물론 지금은 줄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보면은 엄청난 교회의 성장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장과 축복이 있었다라는 그 은혜의 결과를 놓고 아, 우리는 순종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전혀 성찰하지 않는 태도인 거죠. 모세는 지금 2세대 광야가 이런 잘못에 빠져들까 봐 이것을 지금 딱 꼭 집어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쟁 나가면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그 가나안에서의 그 승리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도 뭐 승리는 하겠지. 약속 받았으니까 하고 되었을 때 아, 그래도 나는 승리했을 때 나는 그래도 승리의 선물 받았으니까 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 잘 들었다 라고 그렇게 간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건너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진정한 순종의 차원이 있다. 그 순종의 차원을 잘 살피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체질화되도록 잘 가꾸고 훈련하고 그리고 잘 안 될 때조차도 좌절하거나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다시 읽고 순종하고 그런 것이 과연 나의 내적으로부터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고 지금 모세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달은 백성들은 그 은혜의 결과만 보고 내가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진정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참으로 거룩하고 새로운 성품, 즉 참 순종, 이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성품적으로도 나타나야 하고 삶의 방식에서도 나타나야 하고 관계를 통해서는 더더욱이 나타나야 하고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관계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자칫 착각하고 넘어가고 그냥 잘 정확히 짚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순종이란 무엇인가? 라고 지금 모세는 말해줍니다.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제가 두 번째 큰 주제 이제 순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레위기 개관할 때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순종이란 무엇이냐? 순종이란 나의 틀과 나의 주장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다. 그 따라가는 그 사람 예배자이고 그 예배자가 가져야 할 굉장히 그 중심과 태도,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삶의 방식과 성품,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물 좀 떠다 주세요. 물 딱 떠다 주시고, 아, 나 순종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뭐라고요? 무슨 일이 주어진 일이 있으면 내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나의 생각은 이러하고 나의 지금 여태까지 만들어진 고정된 틀은 이러하구나. 그러나 그것을 잠시 뒤로 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고, 그러니까 참으라 그러면 참아보고, 그리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보고, 또는 할 말은 해라 그러면 할 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진정으로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의 그 삶의 방식과 성품을 익혀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저는,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순종에 실패하는 이유는 순종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순종을 할 수 없는가? 그것은 결정적으로 우리 모두 다 사람이라는 내면에 내재된 그 두려움과 수치가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죠, 이렇게 말은 하는데,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사건이 딱 터지거나 아니면 위기가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 신뢰하겠다라는 말이 쑥 뒤로 가고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틀과 생각, 즉 그것은 뭐죠?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잘 내가 훈련시켜온 제2의 나, 그것으로 지금 딱 반응을 해버리니까 그 반응을 하는 가운데는 에고만 상할 뿐이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사람들이 받아준다, 뭐 어떤다,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내가 이거 나의 두려움과 수치를 내가 가리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에게 슬픔이 돼요. 그래서 뭔가 빠져있는 것 같고 뭔가 행복하지가 않고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의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한 자기 일련의 그 고도로 훈련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들, 어떤 것인지 한번 각자가 잘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의 자신에게 얽힌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 가치가 망가지고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고요. 또 나의 에고가 상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수치심, 그것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정도로 깊어진 것입니다. 내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마저도 말을 안 하면 정말 좀 어렵죠, 그거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님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네,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는데도 진정한 순종의 모습과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때문이죠.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나의 두려움과 수치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의 틀과 나의 주장이 앞서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나의 외형적인 조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더 건강해질 것인가? 내가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더 편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 봉사를 내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 또 그러하고 내면적인 문제, 또 내가 어떻게 더 잘 나아지지 않는 나의 우울함이 있고 불쾌감이 있고 또 막된 성격이 있고 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항상 나는 의심하기를 잘하고 그리고 미움 한번 미워지면 사람이 그 미움이 잘 가셔지지가 않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라든지 내면의 문제에서라든지 어떤 일이 딱 자기에게 이 일이 터지면은 그것 중에 쭈르륵 스캔을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를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지없이 자기에게 길러진 방식과 성격과 기질대로 습관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결정적인 일이 생기면은요, 위기의 일이라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라든지 이렇게 생기면은 진짜로 신뢰하고 순종해온 사람에게는 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백은커녕 야, 내가 넘어서야 할 저 일이 내게 문제로다. 저 일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를 뭐 방해하거나 뭐 나를 미워하거나 뭐 어떤 일 있으면 내가 저놈, 아니 죄송해요, 저 사람만 보이도다. 아유, 실언이 나왔네요. 결국은 그건 이제 생각으로만 했던 말인데 저 사람만 보이도다. 그 사람만 계속해서 얼쩡얼쩡거리고 내 마음에 뭐 하는, 그 사람이 뭐라고 안 했는데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적개심이 일어나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이런 말로 내가 응수를 해줘야지, 내가 이러면 내가 오늘은 정말 한 대 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들들 복개고 있으니 이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순종해야 할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만 거죠. 그러고 나서 뒤에서 후회해봤자 이미 주님과 다투고 난 이후이죠. 이런 반복을 지속했고 계속했던 1세대의 이 실수라고 보기에는 하여튼 구조적인 어떤 이런 어떤 맹점, 이 맹점을 잘 살펴야 된다 이것이죠. 모세는 광야 2세대 그들 부모도 넘어졌고요, 자기 자신도 넘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 넘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자기 눈앞에서 지금 자기를 정말 똘망똘망 바라보고 있는 20대, 30대, 40대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승리해 주기를 바란다, 이 심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를 경외하라, 그가 주신 말씀 헛된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고 지켜라, 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명기에서 다시 재조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우리의 내면의 동기와 또 외면의 정황 속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리액션할 수밖에 없도록 갖추어진 나의 그 내 이의 모습들, 가짜 모습들, 가짜 자기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쳐내야 된다, 냉철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민수기 36장 13절 제일 뒤에서 보시면은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아까 1장에서 보셨던 말씀이죠.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라고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지금 본론에서 이게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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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의 말씀으로 제가 적어놓은 것이고요. 이제 제가 조금 좀 그 본론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에 있어서 쭉 맥이 통하는 말씀들을 몇 군데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교환에는 전부 그 성구들을 제가 발견한 성구들을 기록해 드릴 테니까 교환 받으시면 집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서부터 본론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6장 5절 유명한 말씀이죠.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7장 9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8장 6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11장 1절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지킴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11장 13절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이것이 안 되면 언약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면 자기의 부모의 세대인 1세대가 겪은 그것밖에는 영적인 수준을 누릴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말 32장 47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는 말씀이죠. 말씀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그렇게 붙들고 사시나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로 그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만 못 사는 삶을 꾸역꾸역 살아낸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디자인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다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산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들에게는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유명한 저명한 살아계신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톰 라이트랑 형제 아닙니다. 이 성경학자는 이제 구약을 많이 연구했고요. 훌륭한 학자인데 신명기에 대해서 이런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심장 박동이다. 제가 이 표현을 딱 보고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아, 맞다. 맞다. 왜인지 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왕성해지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심장이 그죠? 힘있게 피를 펌프질 해줄 때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여드린 제가 성구들 그리고 이제 교환에서 적어드릴 그 한 30여 군데 좀 안 되는 그 성구들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지키라 이런 말씀들로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다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디자인하신 정말 생명다운 생명의 삶을 위해서 영혼의 펌프질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라는 말씀이죠.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간곡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행동을 100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동기부여가 없이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펌프가 약하면 몸으로 영양의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세포는 약해지고 몸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때마다 자기가 약한 곳부터 고장이 팡팡 나버리겠죠. 그러면 모든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것을 영적인 삶에다 대비를 해보시자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은 또한 순종으로 또 드러나야 되는데 그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각자가 나름대로 선명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야 할 영적인 대목입니다. 이거는 누가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도 제 말로 인해서 저는 붙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단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역사하시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설교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은 나 혼자만의 행동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의미가 항상 재발견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무엇을 소망하시나 그분이 무엇을 뜻하시는가 이것을 찾고 그리고 발견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나의 의욕이 우선순위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발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은혜 받을 때 한 뭐 2년 전쯤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말씀해 주셨고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소망과 오늘 주시는 뜻을 발견하시라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뒤로 돌아가면 그때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롭게 하시고 오늘 더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다이내믹한 뜻을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거 가지고 이렇게 자꾸 재활용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소망과 오늘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 제가 거기에 거룩하게 동참하겠습니다. 이 헌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소망하시네요.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는 것, 부딪히는 소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여태까지 한 20, 30년 했는데요. 다 가짜인가요? 뭐 가짜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오늘 진실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 그렇게 아까우세요? 오늘이 중요한데? 그리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제가 정말 정직한 고백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어제까지 믿었던 것이 다 가짜라 할지라도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붙들리겠습니다가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토록 광야에서 많이 들었고 고민했고 그리고 부딪혔고 그리고 깨달았고 했던 그 광야 2세대의 사람들 앞에서도 지금 이 말씀을 그토록 강조해서 하시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만나셔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토록 절규하는 정말 그의 심정 그것을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의 심장 박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저는 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와 과연 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아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로 정말 기꺼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곳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나온 곳인지, 내가 여기 나오지 않고 골프장에 갔더라면 골프장에 골프공에 맞을까 봐 겁이 나서 내가 여기 나온 것인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 허전해서인지, 예배 안 나오면 또 사람들이 전화해서 왜 안 나왔냐 또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아 그냥 나가야지 뭐 할 것도 없는데 그러고 나온 것인지. 근데 이 예배는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오신 것만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죠? 알 수는 있습니다. 예배 나오셨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 참석 여부가 눈에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각자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멋지게 속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성격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한 뭐 한두 장 이렇게 세 장 세네 장 읽고요. 아, 오늘 말씀 봤으니까 충만하지도 않은데 괜히 자기가 만들어낸 충만함을 막 누리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 생활을 하더라도 1분이 정직하고 1분이 진실돼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한들 나의 내적인 동기와 나의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세인데 그것을 어떻게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진실한 기도 생활을 하는지, 진짜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삶으로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 알고도 뭐 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다들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인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위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진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앞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나를 아무리 돌봐주는 사람 앞에서도 이거는 내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 그 사람한테도 지금 나를 인정해달라고 갈구하는 마음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정직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참된 존재인지, 아까 우리 박기진 집사님 이 기도 내용 중에 너무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서 참다운 나, 그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음으로서 참된 존재인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서 참된 존재인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진실로 그 사랑이 부어짐을 받는 그런 참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 또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이것은 성령의 비추임이 없으면, 받지를 못하면 나도 알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에 이 심장의 박동 상태가 어떠인가 하는 것은 주님과 스스로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 주님께 스스로 자기에 헌신하셔서 그 시간 앞에 그리고 그 장소 앞에 자신이 알아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도 비춰주시기만 하시지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일매일 혈압 체크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그 혈압 체크하라 그러면은 제가 체크해서 제 혈압 수치가 얼마인지 제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고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보고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고 다 알려주시지 않고 다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진실하지 않고 내가 정직하지 않으면 그렇게 진실된 말씀을 다 들려주셔도 분명히 모른 척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점입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급하게 막 뛰고 계십니까? 갑자기 요즘 그 부고 소식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가 또 문득 생각이 났는데, 이 심장박동과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계실 때 그 수치상으로는, 디스플레이의 수치상으로는 심장박동이 150회더라고요 전력질주할 때 뛰는 그 심장박동이죠. 그런데 그 심장박동은 참된 심장박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머니의 손과 발은 싸늘해져 있었고,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 흉부와 복부만 지금 이렇게 가까스로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심장이 힘은 힘대로 듭니다. 그런데 살리는 곳은 미약하게 요 안에 얼마만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다, 뭐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실 수 있다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또 말씀과 기도에 붙들리심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2019년도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아직까지 두 달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열 달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2019년도에 정말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방식이 잘 견고하게 형성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00년 전에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절규했던 그 모세의 심정과 한번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것인가, 또 나의 시간과 마음을 드릴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단순한 문제에 우리의 키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